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오늘은 미론 리버티 마지막 7장 하고 그에 대한 추가 논의 좀한 다음에 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실없는 소리를 좀 하고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지성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의 역사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지식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인물은 라이프 니츠라고 하죠. 라이프 니츠는 그 당대의 자연과학 지식에서부터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지식도 그 당대 수준에서는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았던 사람. 그 뒤에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거의 19세기부터도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기도 힘들 뿐더러 심지어 한 분야에 있어서도 그것을 다 알기는 힘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영국 혁명에 대해서 휘그 마르크스주의 견해와 수정주의 견해가 몇십 년간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명한 역사학자 한 명은 이것은 친구 논쟁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왜냐하면은 A 학자가 B 학자를 막 사료를 들어가지고 비판하면은 B 학자는 그 사료를 들어 비판한 논지에 의해서 설득될 수도 있고 설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태가 상당히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근데 B 학자가 설득되지 않고 B 학자의 친구인 C 학자가 다시 다른 사료를 들어서 A 학자를 비판하면은 또 A 학자의 친구인 D 학자가 여기에 맞서고, 그러니까 좀 견해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지에 맞는 사료를 얼마든지 끌어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 혁명에 대한 사료는 무한히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 사료를 평생 동안 읽는다 해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학이라는 분야에서 그것도 영국 혁명이라는 좁은 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한 분야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좀 협동하면서 내가 모든 고전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겠다, 모든 논문들을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 배움의 연대망을 활용해서 어떤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다른 사람들은 읽을 시간이 없거나 뭐 그것을 읽은 만큼 흥미는 없지만 그 내용은 알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시켜주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지성계에서 알아야 할 만한 것들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죠. 그 사람은 논리학에서부터 자연과학 방법론,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경제학, 역사학, 뭐 이런 알아야 할 만한 것들을 다방면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정치 경제학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책을 쓸 때도 경제학 원론이라고 쓰지 않고 정치 경제학 원론이라고 썼죠. 밀의 그 두꺼운 책 이름도 바로 정치경제학 원론입니다. 근데 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당대의 지식들을 다 쌓고 또한 선진적인 생각을 할수 있으나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족쳤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벤담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공리주의자로서 제임스 밀이라는 유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밀의 자서전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서전 중에 재밌는 게 제가 읽었던 자서전 중에 재밌었던 자서전 세 개를 뽑아라 그러면은 플랭클린 자서전, 그리고 버트란드 러셀 자서전,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이 아주 재밌는 자서전이죠. 다른 사람들 자서전은 뭐 읽어도 큰 재미는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트란드 러셀도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죠. 그 사람 자서전을 보면은 어릴 때그 고등학교 갔더니 애들이 막 남자다움을 과시하느라고 음탕한 말을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막 뽐내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에 심약한 러셀이 전혀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이게 자살을 거의 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자살을 하지 않은 까닭은 수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았죠. 아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자살의 욕구가 수학의 열망 때문에 억제된 것은 버트란드 러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의 갓파더가 존 스튜어트 밀이었죠. 존 스튜어트 밀도 어릴 때 꽤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밀이 매일 아침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읽어야 할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구술로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은 그것을 종일 공부를 한 다음에 아버지와 오후에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것을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구술로 답을 통해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상당한 스트레스였겠죠. 거기다가 존 스튜어트 밀에게 불행한 것은 당시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자기같이 살고 있는 줄 알았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어떤 삶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뭐 6살이나 7살이나 8살 때 근처 놀이터에 가서 막 애들이랑 흙 만지고 놀고 오락실도 가고 뽑기도 하고 이럴 때존 스튜어트 밀은 크세노폰을 읽고 소크라테스를 읽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경제학의 기초 지식들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14살인가 됐을 때 그는 이미 당대의 통상의 그 성인들이 갖추고 있는 지식보다 사반세기를 앞서게 됐죠. 25년 정도를 앞서게 됐는데 마침내 존 스튜어트 밀이 골방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신세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존 스튜어트 밀에게 말했죠. 넌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네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남들도 다 똑같이 사는 식으로 밀을 속여왔던 거죠. 그래서 짜잔 하고 나가는데 그러나 너는 자만하지 말거라. 나와 같은 아버지를 뒀으면 다른 사람도 너와 똑같이 그 정도의 지식을 갖췄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막 세뇌를 시켰는데 밀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상당한 정도의 어떤 지성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요즘의 뭐 유전학의 발달에 따라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약간 지지되기 힘든 신념이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제임스 밀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 해서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위대한 학자가 될 수는 없죠. 하다가 못 따라가가지고 아버지가 막 두드러패서 엇나갈 수도 있는 거고, 도저히 뭐 아버지 수업을 들었는데 저녁에 구술로 대답하라니 수업 자체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어떤 공교육 체제가 잘 도입되고 대중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당시의 영국 노동자들, 영국 노동자 가계의 어린이들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면 모두 자신과 같은 지성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진 않죠. 사람이 다 취향과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동의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의 소질이 있는 것이지 모두가 정치 경제학이나 윤리학에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몰두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이 영재 교육이 그렇다면 좋은 것이냐? 우리 애도 존 스튜어트 밀처럼 어릴 때부터 라틴어와 정치 경제학과 그 세노폰을 읽히고 한번 시대의 지식인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현대 지식에서는 사반세기를 어린애가 앞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자연과학에 있어서 재능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막 가르쳐서 재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환경을 조성해주면 걔가 재능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이렇게 보면은 나타날 애는 이제 재능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력을 주겠지만 애초에 영재의 제목이 아닌데 한번 영재로 길러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존 스튜어트 밀도 결국 그의 18세인가 20세 때 커다란 정신사적 위기를 맞게 되죠. 그가 벤담의 캠프에서 막 공리주의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팜플렛을 쓰고 설득하고 다니고 논쟁하고 집필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바라는 이 모든 개혁안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성취된다면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니요라는 대답이 울려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칸트식 윤리학을 택했으면 모르겠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택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토드 부크홀츠의 그 책을 보면은 그 당시 공리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우울하게 생활하고 있었다지만 존 스튜어트 밀 자신도 세상의 모든 공리를 증진해야 된다는 목표로 활동하면서 그 목표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행복할 것이란 점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오히려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자신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지성사적 위기를 겪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존 스튜어트 밀만 이런 지성사적 위기를 겪었느냐? 그래서 후세의 연구가들은 제임스 밀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돌립니다. 애를 가둬놓고 맨날 그 영재 교육시키고 이러니까 그 영재 교육의 목표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죠. 즉 사회개혁이라는 목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사회개혁이랑 목표가 존 스튜어트 밀 자신에게 어떤 허무한 인상을 주었을 때존 스튜어트 밀의 전신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존 스튜어트 밀이 그 위기에 달해가지고 일을 막 하지도 않고 글도 잘안 쓰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아 우울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발견해가지고 음악을 막 듣다가 그래 음악이 있었지 하다가 음악을 막 열심히 들었는데 또 떠오르는 생각 이 음악이라는 선율도 한계가 있을진데 이걸 다 듣고 나면 역시 우울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또아 음악도 해결이 못 된다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음악이 선율이 많죠 저도 10대 때 팝송을 좋아해가지고 팝송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 팝송이 이제 나올 만한 좋은 선율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거의 뭐한 세기도 더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음악도 안 된다. 그러다가 뭐 영국인 낭만주의 시인의 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 나서 다소간 진정이 됐죠. 그 분석적인 공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간접적으로 노래하는 그 시에 의해서 잠시 진정이 됐다가 진정한 구출은 해리엇 테일러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해리엇 테일러와 같이 지낸다면은 행복하겠느라는 질문에 존 스튜어트 밀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예라는 대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는 지성학적으로 막 위대한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영재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서 자신이 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해리엇 테일러를 주선해주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삶이 하나의 가치에 근거해서는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활이지만 성인의 삶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그런 직업 생활 그리고 친구와의 교우 관계, 친구와 담소 나누고, 이런 거와,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자아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깊이 있는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갖추어졌을 때, 어떤 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만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뭐 직업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인과 지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에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위태위태해 보이죠.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봐도 사람들 관심 분야를 다양하게 좀 분배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없는 소리는 이것으로 끝내고 7장 온정적 감섭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약한 간섭주의, 미일은 온정적 감섭주의, 즉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반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할수 있는 대상이 되고 붕괴하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을 잡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온정적 간섭주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반대했다는 것을 이 예그잼플을 보아서 알수 있겠죠. 문단 2. 인간 행동의 측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결정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결과의 측면입니다. 문단 3. 이 의사결정의 측면과 행동 결과의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을 때만 1 and 2죠. 그 경우에만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이앞 대비되는 강한 간섭주의는 주로 결과의 측면에서만 보고 결과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의사결정의 측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즉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행동도 결과 방지를 위해서 간섭이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약한 간섭주의는 의사결정 측면에도 문제가 있을 때만 간섭을 정당화하겠죠. 문단 4. 의사결정 측면 문제의 예는 문단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지식의 결여.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섭취한다. 그래서 지식이 결여되는 이유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사기나 오도하는 설명 때문에 일어나겠죠. 두 번째로 통제력의 결여. 그 예로 쓰는 감정상 매우 충동을 느끼거나 마약 중독을 통해서 어떤 통제력을 결여하게 되는 화학적 메커니즘에 빠져들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감정상 충동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결투 같은 게 있겠죠. 옛날에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절에 쇼펜하우어가 대단히 비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귀족들 간의 결투였어요. 그래서 뭐그 시대 귀족들 간의 결투는 뭐 이런 거죠. 교회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막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오다가 다른 귀족이랑 어깨가 툭 부딪혔어요. 근데 그 어깨 부딪힌 귀족이 사과를 안 하고 갔단 말이죠. 너 뭐야 이 자식 이래가지고 뭐? 이 자식이라고? 이 자식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서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면 결투다 이래가지고 총으로 빵빵 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랬는데 쇼펜하우어는 이게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이것은 문명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상 충동에 의해서 결투를 하고, 뭐,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은, 국가가 온정적 간섭주의로 그걸 막아줬었길 바랐겠죠. 세 번째로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나오는데, 요거는 추가 논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결여나 통제력의 결여를 봤을 때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주의적 평등 1강에서 이야기했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에도 불구하고 그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와 거의 흡사하죠. 의사결정 측면에서의 흠결, and 수복 불가능한 결과 이런 요건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맡아는 약한 간섭주의는 우리가 그 당시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합의된 사람들의 행동들이 간섭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인 수복 불가능성의 영역과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CL10이 든요세 번째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이것도 사실 맞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의사결정 측면에서의 흠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너희 손가락을 잘라버리겠어 이러면은 그 계약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역시 온정적 간섭주의의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조폭이 계약서 쓰게 해서 썼다면 그 계약서의 구속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온정적 간섭주의의 한 예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CL10이 비행기 여성무원의 관리자, 상사죠. 이 상사가 직장 규율을 위반한 여성무원에게 이 여성무원이,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냥 잤다는 거죠. 해고나 감봉 대신 엉덩이를 6대 회초리로 때리기로 합의하고 내가 엉덩이 6대 회초리로 때리는 것에 서면 동의를 해라 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에 때렸어요. 그 다음에 폭행죄로 기소되었어요. 이때 이 동의의 결정의 자유가 훼손되었는지, 즉 부당한 압력 하의 의사결정이었는지는 동의한 희생자와 주저한 정도와 같은 여러 요소들, 각 측의 협상 지위, 활용 가능한 선택지의 성격이 문제된다.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쓴 건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CL10이 여성무원의 사례를 온정적 간섭주의에 관한 챕터에서 소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조폭의 경우나 혹은 민법 104조 위반의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개입. 민법 104조 위반은 어떤 거냐면 이제 궁박하거나 지식이 대단히 결여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을 때 불공정한 계약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가 사업을 하는 자기 남편이 배임죄로 감옥에 지금 기소돼 가지고 구치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한 사업 파트너가 이러이러한 배상을 해라고 터무니없는 배상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 주부가 남편을 대리해가지고 그 배상 조건에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명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남편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뭐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 소에서 대부분 판례는 주부의 판단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즉 네가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남편은 영원히 못 나온다 라는 어떤 압박에 의해서 통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통상의 조건 하에서라면은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을 사람을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혹은 이제 사기와 비슷한 것에 속아 넘어간 경우, 이런 경우를 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여성무원의 사례는 온정적인 간섭주의 구조의 문제와 다른 어떤 측면, 다른 문제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다르다는 점을 알고도 소개했다면은 CL10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한 측면만 보고 다루고 있고, 체계성 없이 다루는 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폭행은 그 자체가 배경적 자유의 지도에서 자유 바깥에 있는 행위죠. 우리가 처음에 1강에서 보았듯이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인 자유 그 자체가 자유로운 행위 그 자체가 보편화 가능해야 되고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런 요건은 충족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크로스 카운트를 하면서 서로 막 때리고 다니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행을 모두 합법화하게 되면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안전의 자유, 사람을 때릴 자유 이런 것들을 훨씬 잘 누릴 수 있게 되고, 샌님 같은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맨날 맞고 다닐 자유밖에 없는 거죠. 때릴 자유는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불평등한 자유를 분배하기 때문에 애초에 자유의 범위에서 기각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배경적 자유지도에서 자유 바깥에 있는 행위로서 2차적 계약에 의해서만 특수하게 합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죠. 예를 들어서 감금이라는 것은 자유 바깥에 있는 행위지만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람이 한 이틀 정도 감금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사회심리학 실험을 한다면 이틀 정도 못 나가게 된다. 이것은 2차적 계약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된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자위행위나 간음과 같은 것은 그 구조가 다른 거죠. 자위행위나 간음은 보편화 가능하고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서열의 자유를 훼손하는 바도 없으며 자유 자체가 평등하게 분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유행위를 하루에 10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자유행위를 할 어떤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히 낮게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여된 행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배경적 자유지도에서 자유경계 안에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의와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도 구속요건 해당성이 아니라 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가늠과 같은 것은 범죄 성립 여부가 구속요건 해당성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즉, 가늠이란 것은 합의에 의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늠을 했는데 그것이 강간이냐 가늠이냐 이것이 다루어질 때는 그 가늠할 당시에 합의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부부들이 매일 밤 가늠을 하는데 부부들 간의 가늠이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가 아니라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죠. 그렇지만 폭행은 우리가 복싱 선수들이 서로 치고받는 것은 폭행은 폭행이란 말이죠. 그것을 폭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고 위법성 단계에서 조각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토하게 되는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은 폭행 그 자체가 배경적 자유 바깥에 있는 행위로서 2차적 계약에 의해서만 특수하게 합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의 경우를 보면은 변호사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는 행위는 애초부터 문서 위조죄나 사인장 부정 행사죄의 구성 요건이 탈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성무원이 해고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맞는 수밖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복싱을 하는 선수도 먹고 살기 위해 링에 위에서 얻어터지는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복싱도 폭행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하는가? 결국 구조와 똑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정식화가 필요하겠죠. 이걸 비체계적으로 다루면 복싱도 링에 오르기 전에 결정할 수 있었어요. 링에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그런데 링에 안 오르겠다고 뻗대면 해고된단 말이죠.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링에 올라가서 얻어맞았다. 그럼 폭행죄가 성립하는가? 그래서 정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흠결 있는 승낙. 일단 희생자의 의사결정 자체에 특유한 압력이 존재할 경우에 그것은 흠결 있는 승낙의 범주에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을 듣고 현금 카드를 건네주거나 감금 상태에서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한 종류가 감금 상태죠. 그래서 이각 행위는 공갈죄와 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 바람에 피해자가 그것을 승낙해도 흠결 있는 승낙의 다른 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궁외 임신인데 그 자궁건종이라고 의사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자궁건종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궁적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녀가 예라고 동의를 했죠. 그 경우에 판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살의 경우에는 이 의사의 수술이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부분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을 조각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하지 않고 다만 의사 자신은 위법성 조각의 전제 사실, 즉 승낙이라는 행위의 전제 사실이 되었던 자궁외 임신이 아니고 자궁 근종이라는 그 전제 사실에 오인이 있었죠. 그러므로써 승낙이라는 행위가 유효한 승낙이라는 점에 대해서 오인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전제 사실, 즉그 부녀의 승낙이 유효한 승낙이라는 점에 대한 전제 사실에 오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실 전제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의 결론이 이 경우에 같아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형법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윤리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 위법한 동기나 위험한 대상. 둘째로 승낙의 동기가 범죄를 구성할 때 승낙의 대상이 수복 불가능하거나 수복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할 위험 있는 상태일 때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짜고 보험금 타먹자 이래가지고 상해를 입히는 것 또는 친구의 병력 의무를 면탈시켜주기 위해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언제나 위법성을 총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낙의 동기가 사회윤리적 한계를 넘어섰고 승낙의 대상 역시 사회윤리적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승낙의 동기는 병력 의무를 면탈하거나 보험금을 사기쳐서 타먹는다는 것이고 승낙의 대상 역시 불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해라는 정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총악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 결투는 언제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고 항상 쌍방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것이 복싱과 다른 점은 복싱의 폭행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인 반면에 통상 사적인 결투는 룰의 위반과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 불구를 낳는 상해와 치사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쌍방 폭행이 이제 결투, 싸움 이런 것이 언제나 위협성이 조각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싸움을 그만두자고 중지를 했는데 중지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거나 아니면은 나는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데 단순히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 강도 높은 무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총이나 슈루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막 치고 박고 있는데 그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했는데 내가 태권도 유단자니까 칼을 빼떨어버리고 그놈을 아작냈단 말이죠. 그러면 위협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주먹질을 했을 때 이미 칼을 꺼내든 것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쌍방 폭행의 경우에 칼까지는 위험성이 예견되는 범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는 자기 물건 방아죄를 처벌하거나 과실범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해하여 행정범으로 처벌하는 많은 제목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과실범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안 짓고 대충대충 짓는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안 지었다고 해서 건물이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의 위험성을 고도로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물건 방아죄. 집에서 어떤 사람이 고시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큰 형님이 참다 못해서 너 임마 너 셋째 너 고시 그만 봐 이러고 책을 갖다가 집에서 막 태운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물건 방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동차를 거리에서 태워도 역시 자기 물건 방아. 그건 내건 내가 태우는데 왜 처벌하느냐? 그거는 불이 옮겨붙어가 다른 사람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처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처벌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승낙 그 자체에 흠결이 없을 때, 즉그 의사결정 시에 특이한 부당한 압박이 없이 정보를 모두 숙지하고 이루어졌으며 그 동기가 범죄가 아니며 그 대상이 수복 불가능한 행위가 아닐 때 이루어졌으며, 또한 위험성 자체도 별로 크지 않을 때, 그때 이루어진 승낙입니다. 위 여성무원에 의해서 여성무원은 그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해고를 당할 압박이 존재합니다. 또한 복싱 선수 역시 복싱 링 위에 올라갈 때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뭘 하든 먹고 살아야 하는 압박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압박들은 형법적으로 흠결 있는 승낙을 만드는 압박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압박이 모두 흠결 있는 승낙을 구성하는 압박이라면 수천 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공장의 공장장은 하루쯤에 수천 개의 감금죄 경합범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성행위 상대방이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통해 그 행위 당시에 특유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발생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 상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의 경우에도 의사가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받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승낙에 흠결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무원이 그것을 승낙을 함으로써 기도한 목적은 직장이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 보험 사기와는 달리 이것은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엉덩이를 몇대 맞으면 수복 불가능한 상처가 나지도 않고 금방 낫는 거죠. 이렇게 로마자, 소로마자 1, 2, 3의 요건을 갖춘, 즉 위에서 본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가 아닌 경우의 합의에 의한 폭행을 사회윤리적 한계 일탈이라는 용어로 다루게 되면 단순히 결론에 의해서 근거를 만드는 순환 논리에 그칠 우려가 높습니다. 즉 복싱과 여성무원의 해초리를 구별할 수 없고 단순히 관습에 의하여 처벌의 구분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식화가 필요로 한데 그것이 바로 삶의 기획에 대한 공정한 대우라는 규준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폭행과 해고 감봉을 만연히 거래한다면 폭행을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해고의 가능성에 노출시키는 셈이 되겠죠. 이는 마치 뇌물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직한 사업가가 공무원에게 사업의 허가권을 따낼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폭행을 당한 여성무원이 폭행을 당한다고 하는 대가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뇌물의 대가를 제공한 셈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점이 그가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폭행을 당하는 사람과 달리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직접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폭행의 경우에도 만약 그 일하는 곳이 항공사가 아니라 관공서였고 상급 공무원에게 폭행 대신 성교를 제안하고 법에 따른 징계를 면했다면 그 하급 공무원도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교부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정교도 뇌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옛날에 국방부 장관이 린다김과 정교를 했어. 정교 그 로비스터 린다김이 통상의 그 공정한 입찰에 의하였으면 따내지 않았을 그런 계약을 따낸 것은 뇌물에 의해서 계약을 따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이 그 린다김에게 당신과 함께 보낸 산타모니카의 아침을 나는 기억하오. 뭐 이런 로맨티스틱한 그 편지도 보내겠는데 그런 편지가 개봉될 수 있는 까닭은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으면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편지 등은 영장 없이 압수하에 개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편지는 영장 없이 압수되어서 개봉되어 산타모니카의 아침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죠. 그 국방부 장관도 가족이 있고 마누라도 있고 딸도 있을 텐데 평생 와이프에게는 당신과 함께 보낸 산타모니카의 아침을 절대 추억하지 않던 사람이고 추억하게 되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돌아올 것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언론이 아무리 공인이라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리바이벌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배경적 자유지도에서 바깥에 있는 행위를 만연히 안위로 드리고자 하는 시도, 바깥에 있는 행위, 즉 폭행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만연히 안으로 드린다. 합의에 의해서 만연히, 즉 특수한 예외의 규칙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유의 경계 안으로 들이고자 하는 시도는 삶의 기획을 공정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사회, 즉 자유의 경계를 평등하게 긋고자 하는 사회의 이념에 맞지 않습니다. 즉 배경적 자유의 지도에서 자유의 경계 바깥에 있는 행동이 2차적 계약에 의해서 정당화되려면 그 2차적 계약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게임에 ABCD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도 폭행을 감수하고자 하는 계약은 다른 사람 F가 폭행을 감수하지 않고도 불이익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배경적 자유에 의해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그 사람의 삶의 기획을 전혀 침해하는 바가 없죠. 뭐 청소년 시절에 다른 친구가 나는 프로 복싱 게이머가 되겠다, 프로 복싱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 그 사람의 그 복싱 선수의 친구가 자기 삶의 기획에서 폭행을 감수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태에 처하는 것은 없죠. 또한 애인 몰래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뽀뽀하다 걸렸을 때,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날한대 세게 쳐. 이렇게 이야기해서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세게 친다 해도 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동의의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A가 애인과의 관계를 복구시킨다 하여도 이는 다른 많은 커플들이 폭력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기획을 부당하게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네이버에 선전이 나와서 때려봐 때렸을 때 때리면은 죄가 될까요?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막 말싸움을 하다가 아이고 이걸 확 이러니까 때려봐, 이러면은, 그게, 때려라, 이 말이 아니고, 때려봐, 내가 고소할 테니, 이 말이기 때문에, 그게 2차적 합의에 의해서, 자유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선생님, 저희 회초리를 때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회초리를 갖다 줘서 선생님이, 이놈의 제자야, 너희 회초리를 때릴 때 나의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러면서 때리면은 그거는 폭행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왜냐하면 진지한 승낙이기 때문에 때려봐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거는 진지한 승낙이 아니죠. 그럼 애인하고 싸웠을 때 바람을 피웠단 말이죠. 바람을 피워가지고 나를 한대 세게 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줘 이러면은 용서하는 것과 이렇게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세게 마무탱이 한대탁 맞고 다시 관계를 복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려봐 할때 때리면 폭행죄가 된다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형법적 처벌 여부는 배경적 자유를 표현하는 헌법의 기본권 구조를 공정성의 기준을 통해 적용시킴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맞고서 살아가고 싶은 기획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고 살 자유는 애초 배경적 자유 경계를 그을 때 기각된 기획이기 때문이죠. 흰 세인자에게 자유를 더 분배하는 결과를 낳는 기획이기 때문에 동등배우 할수 없는 거죠. 이와 비슷한 어떤 논의의 구조를 우리가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할 때, 록펠러가 자신의 창고 속에 각종 고전 미술품들을 재워놓고 혼자만 독점하고 싶은 기획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정한 분배,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그 사람이 어차피 누리지 못했을 자유의 가치 밖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마찬가지 예를 들자면은, 나는 공동체주의적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획일적으로 다수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 기획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때 설명했죠. 그것은 구조가 록펠러의 경우와 똑같고,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평등한 자유 가치 밖의 몫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까지 얻고자 하는 그런 기획이기 때문에 그 기획은 애초에 기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각되는 기획은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했다고 반론할 수 없는 겁니다. 여성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고관분과 신체 침해를 거래할 경우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 구조는 모든 사람들, 즉 관리자 자본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 상호 간에 공정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당히 자의적인 임의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경계가 흐물흐물한 그런 실존적인 어떤 가능태에 불과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CL10이 위에서든 동의 시에 주저한 정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동의 시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공정한 삶의 기획의 평등한 대우라는 우리 자유의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관리자의 협상 지위가 조금 높거나 낮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해고를 시키고 규율 위반을 눈감아줄 권한이 존재하는 한 그의 협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어떻든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택 가능한 대안이 감봉이든 해고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해고의 압박은 그 행위의 특유한 압박이 아니고 마치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친 사람, 그리고 복싱링 위에 올라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복싱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압박이기 때문이고, 특히 그 압박이 특유하게 생긴 것은 여성분이 직장 규율을 어긴 뒤부터 지속적으로 생긴 것이지, 상급자가 폭행과의 거래를 제안했을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이것은 조직폭력배가 서명해라면서 손가락을 칼로 자르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손가락에 칼을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서명을 해야 될 그러한 압박이 항상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조직폭력배가 나와가지고 자른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생긴 거지, 항상적으로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은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압박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성무원의 경우는 백사조 위반과 같은 불공정 계약의 범위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챕터에서 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행위를 한 사람은 이후에 그 행동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고적으로 보았을 때 retrospectively 간섭은 수용될 것이고 간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의 지속적인 동의는 약한 간섭주의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에서부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돌려놓았을 때그 후에 그 사람의 동의는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인 동의가 필요 조건이 아니란 말은 간섭 당시에 그 사람이 정보가 부족했을 때, 혹은 중독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간섭주의를 기각시키는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 상태로 돌아왔을 때, 다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회복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행위를 간섭한 것을 고마워한다고 객관적으로 모두 동의할 때, 그때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을 오른다 해서 최근에 보니까 산악 등반을 하다가 손가락이나 뭐 다리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산악 등반에는 특히 겨울에 설산을 등반하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등반하기 전에 그런 위험성을 이유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다 억류했단 말이죠. 합류하고 나서 이제 등반 시즌이 지나가고, 아이고, 직장에 돌아가야 되네. 휴가가 다 끝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나를 등반 못하게 해줘서 국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간섭하는 것은 약한 간섭주의가 아니고 강한 간섭주의고, 약한 간섭주의가 되려면은, 간섭 당시에 동의는 필요 없지만, 간섭 이후에 그 사람의 판단 능력이 정상으로 복구됐을 때는 동의가 사후에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남편을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한 경험 없는 주부의 경우에는 국가가 간섭하여 그 계약을 무효로 해줬을 때 매우 감사해 하겠죠. 자, 그러나 몇몇 경우는 훼손으로 인하여 진정한 선호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아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나 전흥아나 정신병자, 여기에는 간섭의 위험이 있습니다. 간섭하는 척의 선호와 가치를 형성하고 발달시키게 될 위험이 등장합니다. 조작된 동의라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롤즈의 원초적 상황과 같은 가설적 장치를 응용하여 검토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상호 무사심한 개인들로 존재하며, 어린이나 정상적 능력을 결여한 사람이 되었을 경우 허용할 간섭의 한계를 그을 수 있겠습니다. 문단 10. 그리고 이러한 간섭주의에 대한 동의의 정도는 정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합의보다 훨씬 더 도달하기가 쉬운 높은 동의의 정도를 이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나 지원은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특정한 종교 교육을 어린이에게 시켜야 된다는 것은 원초적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 무지의 배를 쓰고 자신이 어떤 종교가 될지,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 교육을 어린이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 이러한 간섭을, 어린이가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 억지로 계속 보낸다. 이런 간섭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그 종교 교육에 있어서 간섭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어린이에게 소개해주고, 뭐 자신이 모범을 보여서 어떤 종교 생활의 좋은 점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가 교회 잘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때리거나 아니면은 밥을 안 주거나 다락방에 가둬놓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단 11. 매우 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라 하여도 통상의 성인의 능력을 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쌓일 경우 간섭주의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끼리의 미성년자끼리의 성교는 처벌되지 않으나 어른과 미성년자의 성교는 그 착취 가능성 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뭐 이런 월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15살짜리 고등학생이랑 34살짜리 그 교사 여자 교사랑 성교를 하다가 걸리면은 여자 교사가 감옥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게 되게 높을 거예요. 연령이 만 2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만 20세 미만과 만 20세 이상이 성교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어야 할지라도 만 20세 이상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 정도 했으면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집행유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교사가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해가지고 세 번째 걸려가지고 결국 저번에 집행유예 받은 거랑 다 합쳐가지고 8년인가? 이렇게 감옥에서 살고 8년 다 마치고 이제 나와가지고 둘이 결혼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교사가 그 남학생의 어떤 성적인 가치관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거기에 미친 영향을 우리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인의, 그것이 착취라고 꼭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당한 형성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18세, 18세끼리 성교하는 건 처벌되지 않죠. 참고로 우리나라 법을 말하자면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이상의 연령의 사람이 성교를 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충분한 판단 능력, 성인의 결정 능력이 확보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키는 그 간음에 대한 동의, 그게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의제강간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뭐 24살의 성인이 성교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땐 우리나라의 법제가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18세의 사람과 18세가 성교하는 것과 18세의 사람과 21세가 성교하는 것이 뭐 판단의 결정 능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뭐 돈을 대주거나 이러면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인은 성인들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들끼리 사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23살이다. 어떤 남자가 23살이다. 그런데 저번에 뉴스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가 18살짜리 그 여학생이랑 만 18세랑 이제 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 20세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만 18세랑 만 21세가 채팅으로 만나서 사귀고 이제 했는데 그 남자 쪽이 이제 성인이었는데 그 남자가 밥도 사주고 그다음에 같이 영화도 자기 돈으로 내고 여관비도 내고 그리고 갈때잘 들어가려고 택시비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냐, 이게 초점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조교제로 걸려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무죄로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로 나온 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그 검사 측의 기소에 의하면 피해자인 그 여자분이 나는 저 오빠가 영화값을 대주고 택시값을 대주고 만난 게 아니고 저 오빠가 잘생기기 때문에 사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판사 봐도 남자 잘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설득이 돼가지고 아하 그런 것이로군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지. 만약에 그 남자 잘생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참으로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잘 살아가다 대학생이었는데 일단 학교도 못 나가고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됐으니까 결국 무죄로 나왔지만 상당히 살기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고했듯이 성인은 성인과 청소년은 청소년과 사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 10세 살아 만 14살이라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혹시 15세 이상의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실없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문단 12. 이러한 논의는 미리 약한 간섭주의를 받아들임에 있어 일관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한 간섭주의가 사회 가치를 개인에게 강요하는 입장과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nforcing shared value 이거랑 weak paternalism이 어떻게 다르냐? 문단 13. 첫째로 약한 간섭주의는 결정 능력이 훼손된 경우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막아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의 강요는 결정이 온전히 자발적이고 충분한 승부를 숙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간섭이 가능하다. 즉, 이건 아까 했던 것의 반복이죠. 의사결정 능력과 행위의 결과 측면에 모두 문제가 있을 때만 약한 간섭주의가 그것을 정당화하는 반면, 공유된 가치의 강요는 뭐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흠결이 없어도 어떤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 다수의 어떤 승인 이런 거에 의해서 간섭을 정당한다는 거죠. 문단 14두 번째, 약한 간섭주의는 도덕적으로 사악한 것을 처벌하는 원칙이 아니라 오직 의사결정이 훼손되었을 때 개입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주체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를 위배하는 행동을 해도 약한 간섭주의에 의한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문단 15, 세 번째로 간섭주의적 개입은 행위를 못하게 된그 사람 자신의 이익에 호소하는 이유에 의해서 그 근거가 제한된다. 간섭의 목표 자체가 간섭당하는 사람의 이익에 호소한다는 거죠. 반면에 공유된 사회의 가치 강제는 모든 종류의 논변, 예를 들어 그 사회의 특유한 제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비가시적인 사회의 해체를 막아야 한다는 그러한 논변 등에 닥치는 대로 호소하게 되고, 호소되는 논변의 경계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즉,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 간섭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희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즉, 자신의 몫이 아닌 자유, 자신의 몫이 아닌 결정권을 다수라는 이유로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자유 경계 끊기의 잘못된 원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절, 강한 간섭주의. 문단 16. 미일은 약한 간섭주의는 받아들이지만 강한 간섭주의는 반대합니다. 보통의 성인 남녀의 자신의 이익에 관한 지식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의 간섭의 근거가 될 만한 지식도 개인에게 실제 적용되었을 때는 개별적으로 잘못된 지식이 될수 있습니다. 확실히 미일은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익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사람 자신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마치 약한 간섭주의를 옹호하고 강한 간섭주의를 반대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명제, 즉 어떤 사람이 이익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사람 자신임을 이미 약한 간섭주의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뒤집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적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미런 정치경제 원리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 자신보다 그 이익을 더잘 아는 때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경력이 그 대표적인 경우겠죠. 미련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은 문명에 대한 온전한 판단자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통상 교육을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들이죠. 미련 여기서 사회 경제적 삶에서의 자유방임이라는 교리의 일반적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센터의 이런 강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관심이 애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교양이 적게 쌓인 사람들이 가장 교양을 적게 원하겠죠. 왜냐하면은 교양이 뭘좀 알아야지 뭘 모른다는 걸 아는데, 뭘 모르면은 뭘 아는 것이 필요한지는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상당한 그 딜레마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만화도 쓰고 소설도 쓰고 뭐 웃긴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미를 못 느끼고 과연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어떤 관념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의 성인이 자신에게 좋은 어떤 것을 행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입장은 정부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람들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교양 없는 사람들이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한 간섭주의로 가게 되면은 모든 성인들은 하루에 3시간씩 정부가 제공하는 EBS 성인 방송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점도 따고 못 따는 사람은 직업에서 불이익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 시민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요거는 꼭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전공한 거 이런 거가 모든 성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재막매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한국의 고대 문학을 알아야지 제대로 살아간다 이러고, 또뭐 노장사상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현대 문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야 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역사학 하는 사람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러고, 경제학 하는 사람은 경제를 모르고 어떻게 경제 정책을 말하겠는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끝이 없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국 정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이 사용되는, 지금의 어떤 학교 교육의 재판이 성인의 경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은 교육에 대한 어떤, 높은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람들은 자유로이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된다. 문단 17. 따라서 밀은 개인이 때때로 자기 이익의 최선의 판단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강한 간섭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약하진 않습니다. 그는 강제적인 간섭이 개인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즉, 개인이 때때로 자기 이익의 최선의 판단자가 아닐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의 조성과 무료 서비스의 제공과 유도로서 자기 이익의 최선의 판단자로서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지. 너는 판단 능력 자체는 계속해서 저열하니까 판단은 내가 대신하겠다. 정부가 대신하겠다. 너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지. 뭐 이런 거. 그 영화 보면 악당 두목이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하죠. 그래서 악당 부하들을 되게 무시하는데, 너는 뇌가 없다. 생각은 내가 한다. 너는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그 부하에 대한 부당한 어떤 대우겠죠. 그 부하도 그 삶의 기획이 있단 말이죠. 자신의 뇌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동등한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 악당 두목이 부하로 하여금 생각하지 말게 하는 것은 그 부하의 삶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아니겠죠.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을 위배하는 악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18. 때때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자유를 누리고 삶에서 실험을 하기 위한 대가입니다. 개인들을 모든 종류의 해악으로부터 울타리 쳐서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을 유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 유체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조건을 파괴하려는 스스로의 행동은 간섭 가능합니다. 3절,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먹기. 문단 22, 강한 간섭주의에 대한 밀의 거부의 일관성이 자발적 노예 상태를 거부하는 것과 일관될 수 있는가? 요거 답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 1강에서 노예로 팔아먹는 것은 전형적으로 수복 불가능한 행위의 영역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노예 계약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계약이고, 그 영구적인 계약은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한 수복이 불가능한 신체의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 두 짝을 잘라낸다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를 전적으로 희생하게 한다는 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계약과 다른 것, 자유를 희생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계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포기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제약된다는 이 점에서는 다른 모든 계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촌 형이 술을 양주를 먹고 뭐 소주를 먹고 맥주를 먹고 엄청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서 잤는데, 아침 6시 되니까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회사를 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했죠. 자본주의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더 자고 싶었겠죠. 사촌 형은 더 자고 싶었지만 그 자고 싶은 자유가 제약됐는데, 그것은 2차적 계약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된 것이고, 그 2차적 계약을 다시 철회하던 한, 이 회사를 다니기 싫다. 그래서 한 3달 정도는 백수 상태로 지내겠다. 그러면은 3달 동안은 술을 아무리 먹고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잔다고 해도 감옥에 가거나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예 계약은 백수가 다시 될 수가 없는 점에서 이런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문단 23. 오히려 입장에서 노예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온전적 간섭주의가 아니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에서 정당화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복 불가능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은 우리가 자유주의 평등 강의 1강에서 자유 경계 끊기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엑스터시를 먹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뇌를 파괴하는 것, 이것은 그 엑스터시를 파는 사람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엑스터시를 판다 할지라도 그 사람 파는 사람의 행위는 간섭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발적 노예 계약의 거부와 미래 약한 간섭주의, 즉 수복 불가능한 영역에 있어서의 개입을 예외로 두는 그러한 자유 경계 끊기는 일관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4절은 사회적 평등 1강 참조를 하면 될 것이고, 제가 이 미론 리버티를 완역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역을 하게 되면 이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좀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번 시간에 그 베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좀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좀 짤막하게 하면은, 자, 베일의 경우에 불쾌한 패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토니 블레어 수상의 말에서입니다. 즉, 그것이 분리의 표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쾌한 패의 요건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통상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즉 성격상 기질상 예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통상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정당하게 합법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범위의 행위를 부당하게 희생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즉 공정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베일을 쓰고 다니는 것은 요 1번과 2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쾌한 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베일이 간섭되는 것은 불쾌한 패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들, 즉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공관서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그런 일반 국민들의 권리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봉사 의무 혹은 교원의 봉사 의무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각각의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간섭 가능하다. 이것이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론 리버티를 끝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자유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자유주의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나름의 체계적인 논리를 자유주의 평등 강의에서부터 미론 리버티까지 들으셨다면 세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유주의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유에 대한 나의 입론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하게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의 입론은 무엇인가? 당신의 체계적인 자유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인간사랑 출판사에서 나온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 모델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속도감 있게 강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